영원한 사랑과 인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을 풀어 이야기하며 이렇습니다. 죄로 감염된 백성들의 마음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서늘하고 건조한 바벨론 수술실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죄로 인해 상처나고 감염된 마음을 절개하여 제거해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시려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찔러 쪼갤 때 우리 마음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수술대는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여전히 직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앞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 껴안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가슴앓이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냉엄한 뒷모습에 가려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기록한 30장 2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형제인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인 유다 백성의 아픔만 돌보시는 그런 정도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인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분오열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열두 지파, 남북으로 쪼개져 아파하는 열두 형제를 하나로 모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찢겨져 버린 마음, 쪼개져 버린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분단된 우리나라도 찢겨진 마음, 나눠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차갑디 차가운 예언들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지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3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기억입니다. 그 은혜는 광야에서 입었던 은혜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의 칼에서 구원하시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도 진노의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뿌리 깊은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종노릇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불타는 태양광선에 타 죽게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뿌리 깊은 노예의식을 거두어내시기 위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섬세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광야는 죄악에 감염되어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땅 바벨론, 하나님은 바벨론이 바로 죄악에 감염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광야는, 그리고 바벨론은 은혜의 장소가 맞습니까? 가슴 시려운 광야가, 고통의 땅 바벨론이 은혜의 장소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광야가 은혜의 장소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광야 생활이, 그리고 바벨론 생활이 은혜의 장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최상급 사랑으로 곧 고백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 것이란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인애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즉 헤세드로 이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 자비, 친절과 사랑으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이끌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세드를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너희의 2세대, 3세대까지만 이끌고 심판할 것 같으냐? 아니란다. 나는 천대까지 너희를 이끌 것이란다. 아니, 영원히 이끌어갈 것이란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 신실함을 걸고 약속했단다. 너희가 내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헤세드로 이끌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늦게 철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헤세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양팔 벌려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아수르의 포로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깊은 상처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4절을 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맞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여러분, 이와 같은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 고백에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의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곧 우상들과 놀아났습니다. 그들은 음행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 사랑의 구애라고 곱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구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쩔쩔매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시며 처절한 사랑을 구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며 밥 먹듯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도 사실은 민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말씀하십니다. 자포자기한 존재들을, 상처받은 존재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존재들을 양팔을 벌려 껴안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한 추억들을 가득 모아 놓은 것 같은 즐거움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 사랑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영원한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동적인 비유는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장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알리는 파수꾼을 세워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헤세드 사랑을 모른 채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상의 행복을 빼앗긴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헤세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반드시 은혜를 입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헤세드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할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세상에 말하려고 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잘 모른다고 그거 환상이라고 세상이라는 광야는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돈으로, 힘으로 우리 마음에 발길질 해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빨리 가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며 불행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환상을 쫓아 산다고,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발길질할 때 여러분은 진정 용기 있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헤세드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연탄채처럼 다 타버려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 말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탄재와 같이 무가치해 보이는 나에게 꺼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연탄재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을, 다 타버린 사람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불 지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탄재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발길질 당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헤세드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불 지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 마음에 헤세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뜨거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